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가운데도 저희는 세상의 조건들의 한눈을 팔고 그것들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고 인간들은 물질 만능으로 욕망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게 하시고 2026년 새해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효섭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정한정 목사님께서 12월 25일 뜻하지 않게 검지손가락을 다치셔서 인대 수술을 받게 되어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며 피투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투성, 입을 피, 던질 투, 성질 성, 곧 던져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국가 그리고 인종, 가정, 성별을 스스로 삶의 조건을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 국가에서 남자와 여자로 또 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투성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던져진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내 외모와 재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컴플렉스와 좌절감으로 살아온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도 누군가처럼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면 또는 누군가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님 슬하에 살아가며 결핍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마음에 생채기가 난 분도 계실 것이고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결핍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그 가정이 도리어 도망칠 수 없는 감옥과 같이 느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회색빛 세상이 돼버립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온 것들은 어떠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음에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모든 사람이 꿈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취업을 해도 내가 던져진 직장과 회사 그리고 일터와 창업의 현장은 내가 꿈에 그리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인이 되면 더 큰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본 현실은 더욱더 짊어지고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며 이 회사의 구속에서 벗어나리라 퇴사를 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난 현실은 창업을 해보니 더 책임질 것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들조차 도무지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우리의 인생이 길가에 던져진 음료수 캔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의 발에 의해 채이고 어린 아이들의 축구공이 되었다가 화난 사람의 발길에 차여 길가에 녹슬고 찌그러진 음료수 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자신의 외모와 능력, 가정과 사회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고통과 결핍이 없는 가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과 사고가 비껴 나갑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인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통과 결핍 속에 하나님을 찾고 새해가 되면 이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인생에 던져진 것 같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내력이라는 이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란 내력, 족보, 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얄라드, 곧 나타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톨레도트는 긴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톨레도트의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이 톨레도트가 끝나는 지점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인물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곧 톨레도트는 성경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인물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그간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과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첫 톨레도트인 창세기 이 첫 톨레도트는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진 창조의 계보를 정리해 줌과 동시에 이어서 나타나는 아담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여호와 곧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는 엘로힘과 여호와 이 두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곧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교차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교차 대꾸법이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순서를 바꾸어 중앙 중심에서 역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미술 시간에 종이를 펼치고 물감을 짠 뒤에 절반을 중앙으로 접고 다시 폈을 때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4절의 교차 대꾸법은 히브리어 어순으로 살펴보면 하늘, 땅, 창조된 그리고 만들어진 땅, 하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창조된과 만들어진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옆에 땅과 하늘이라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곧 중앙에 놓여진 단어 창조된 만들어진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됐던 천지를 땅과 하늘이라는 바뀌어진 어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소개될 이야기는 바로 땅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본문에서 들과 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때 지구 전체의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실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냅니다.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뭐가 부재하였습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곧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개 혹은 지하수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 물이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구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인간 창조의 세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여기서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마른 흙, 먼지, 티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라기보다 땅 중에서도 보잘것이 없는 먼지와도 같은 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일반인보다 장례식에 방문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살아생전 고인과 또 유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에 따라 근조 화환의 개수나 조문객들의 인원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육개장, 편육, 떡 이런 식사의 차림새와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헌화를 하며 애도하는 모습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난 뒤 갈아서 나온 그 뼛가루, 곧 골분의 모습입니다. 영정사진이 없다면 그 골분이 누구의 골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이였는지 비싼 수의를 입었었는지 저렴한 수의를 입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줌의 재로 먼지처럼 변해버린 흙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고 높아지더라도 결국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먼지와도 같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단어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곧 토기장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접시, 그릇 등을 만들 때 본인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섬세하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대충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화가가 모든 그림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림을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려나가듯이 건축가가 벽돌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정성껏 쌓아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가장 흔하디 흔한 흙이 하나님의 숨결을 마주하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흙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정성껏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우주에 던져진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영국의 뱅크시라는 유명한 익명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뱅크시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남모르게 한 건물의 벽이나 담에 가서 그래비티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유명해지면서 아주 평범한 집에 뱅크시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유로 기존 집값에 수십 배로 뛰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 아주 평범한 재료도 유명한 작가의 손에 의해 사용되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흔하디 흔한 평범한 흙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창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 선택하신 곳에 두셨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기쁨, 즐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땅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이란 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울타리로 둘러싼 땅, 뜰, 정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경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두신이라라는 말은 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장소에 두다,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 선택한 땅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정성껏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신 그 사람을 선택하신 그 땅에, 거기에 두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첫째 아이가 처음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데려가던 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집 한 칸 방에 아기 침대를 만들고 포근한 이불을 깔고 흑백 모비를 달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와 그 아이를 침대에 눕혔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택하시고 구별된 장소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신앙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의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셨다면 내 인생은 왜 이리 날마다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단 말입니까? 왜 이리 결핍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에덴이 아니라 거친 광야같이 느껴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안전한 울타리와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루 머물 곳을 찾아 헤매이는 가출 청소년처럼 위태위태한 삶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를 던져진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광야 속에서 상처 입을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덴을 경작하여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망가뜨린 어지럽힌 이 땅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에덴의 정원을 가꾸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 옷을 입었지만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의 부재 속에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형들의 질투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빠졌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삶은 모함을 통해 더 깊은 암흑 속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광야에서 야수들에 의해 물리고 핥히어 상처투성이의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 말 그대로 광야에 내던져진 인생, 피투된 피투성이의 인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리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깊은 신앙적인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난 뒤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마주한 매일의 삶은 반복되는 허드렛 일과 진한 육체의 노동과 질투와 모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내가 잡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매일의 일상을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안개가 사라지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겨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며 삶의 정황들은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차 우울함과 절망감 속의 하루를 마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찾아오는 것처럼 한 해 한 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차 한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나를 밀어넣으시는지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이 곧 텅 빈 광야요. 나는 그곳에 내 던져진 존재 같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결코 내던져진 것이 아니다. 나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였고 나의 호흡으로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광야 같은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땅이 광야 같은 땅이 에덴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심긴 곳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를 물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땅을 경작해 나가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대국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혹은 집에 가서 그 경기를 다시 그대로 두며 복귀해 봅니다. 경기의 영상이나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한 수 한 수에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신 이유, 우리를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그 일터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한 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한 해는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한 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2025년은 불과 3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을 스스로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심겨진 이 땅이 척박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광야가 아닌 기쁨과 즐거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한숨의 밤을 지새우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 가시와 엉겅퀴를 뽑으며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분노했던 우리의 인생, 결핍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마치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임을 압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압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으로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도리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광야 같은 이 땅을 에덴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